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설교자인 제가 항상 성경을 다 받들이는데 시편 136편은 본래 교호적으로 교대로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이기 때문에 후렴구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앞부분은 제가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시편 기자의 찬송의 내용들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의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언약의 권속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와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만끽하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딴딴 따라라라리라란 따다단 따라리라리리라 라리라라라리라라. 이 곡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 곡입니다. 춤곡인데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곡가가 아주 멋지게 곡을 써서 지금도 FM 클래식 음악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멜로디입니다. 앞서 제가 어설프지만 따라했던 이 주제는 이 곡에서 총 169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멜로디나 리듬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한 시편 136편도 창조와 그 다음에 구원과 섭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지만 26구절로 이루어진 이 구절 마지막마다 시편 기자는 지치지 않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뭐지요? 히브리어로 뭐지요? 헤세드. 우리가 늘 들었던 언약적 사랑. 단순히 인자하다 이게 아니고 그분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절에는 독특하게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노래만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있죠. 1절에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어릴 때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주 찬송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그냥 등장하는 후렴구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3권의 마지막 책은 시편 106편이고 4권의 마지막 시편은 106편이고 그 다음에 제 5권의 첫 번째 시편이 시편 107편인데 바로 이 구절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이 구절이 4권과 5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니까 암기하기 좋으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이 사용되는 곳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5권, 시편 107편부터 마지막까지가 5권이죠. 5권에 유독히 이 내용이 많이 등장하지만 다른 책, 에스라서에서 한 번, 예레미야에서 딱 한 번, 그 다음에 시편 2권에서는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노랫말을 특별히 따라 부르도록 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냥 너무나 하기 좋은 말로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을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써본 게 아니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4권과 5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또 시편 136편에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을 때도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후렴구를 반복했죠? 본래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언제 이 찬송시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화답하는 그런 형태로 지은 것입니다. 본문은 찬양하라라는 복수 명령형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해야 되는 어떤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 앞서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알고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욕심과 욕망을 배제한 무조건적인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조건이기 이전의 의무라 그런 이야기예요. 상황과 형편이 되면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신자라고 하는 존재성 안에서 늘 해야 될 일상적인 어떤 무엇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일상의 삶의 내용이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잘 배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뭡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 위로를 설명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위로 솔기에 살다가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죄와 비참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용도가 뭐지요? 율법이죠. 근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죠. 그래서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비참함에서 구속받는 신자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감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자의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예, 감사의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서로 감사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은 여러분들의 일터는 가장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정 안에 가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입만 열면 그저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반면에 입만 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면 힘들어도 격려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감사는 무엇인가? 세상의 마음의 문을 여는 영적인 미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서 닫힌 마음이라 할 수 있겠고 반면에 감사는 하느님이 행하신 사역에 감사하고 또 이 사실을 이웃과 나누는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서 만족할 수도 있겠고 또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참 내가 감사하다 그런 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자기 돈으로 맛있는 저녁을 사 먹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선물 그 자체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준 어떤 존재가 그 선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겠죠?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 한들 한 생명보다 더 귀한, 더 고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 교회학교 학생들하고는 뭐 한 5, 6m? 그죠? 옆에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는 한 2, 3m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무소부재하시죠. 항상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아래 계시고 우리의 좌우를 둘러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기대어 살고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은 어떻게 보면 구원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데이트할 때 그 데이트하는 대상자의 특별히 그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죠. 왜 그걸 드러내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분처럼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어요. 온 세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없지요. 바로 이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런 면에서 당연히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떤가 하면 요즘 시대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들, 물리학자들, 신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올라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신도 인간과 같은 어떤 존재,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상대하면 상대할 수 있고 그 존재성을 지우면 지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벼운 존재처럼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착각이죠. 인간은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 그러면 인간이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이미 다 채워주신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사절에서 기이한 일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일이 아닌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사건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다름 아닌 창조사역이에요. 그래서 5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창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결과이자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삼성에서 폴더폰을 이번에 출시했죠. 접는 폰, 폴더폰을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지혜와 지식의 집약체입니다. 그게 삼성 폴더폰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삼성 폴더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 빛의 속도로 아무리 달려가도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허공에 지구가 달려있지만, 그리고 자전과 공전의 속도를 분명히 과학자들은 발견해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2주 전에 등록한 우리 김덕수 성도님,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김덕수 성도님, 제가 좀 소개하겠지만 그분 집에 갔는데 제가 어제도 새가족 성경말 때 이야기했는데요. 살구나무가 있어요. 근데 살구나무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물도 안 주고 단 한 번도 걸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냥 그랬는데도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매년 한 천 개의 살구가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이제 살구 열매 맺는다 그러면 같이 갑시다 저하고. 네, 같이 가서 살구를 이제 따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바다는 또 어떻습니까? 태고적부터 그렇게 무수히 많은 물고기를 잡고 무슨 해삼, 멍게 온갖 해산물을 그렇게 채취해내어도 가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노력한다고 해서 땅에서 무슨 우리가 식물을 뽑아올릴 수 있습니까? 해산물을 우리가 뭐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있는 씨를 가지고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작용을 우리가 다 만들어내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다 조성해서 없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력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서 혼자 모든 회사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이죠. 늘 불평불명만 일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몇입니까? 11인가요? 네, 11이 맞죠? 네. 제가 좀 틀려도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만족도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하위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죠. 이전에 제가 어릴 때 누가 자동차를 끌고 다녔습니까? 정말로 잘 사는 그 동네 한두 사람 자동차 몰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자동차 거의 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웬만하면 다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은 2천만 원 가졌는데 나는 1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은 50평에 사는데 나는 35평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만이에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처음부터 생리적으로 감사하는 물질이 분배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세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평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런 면에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신자는 가장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신자들만 압니다. 어떻게 알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누가 아는가 하면 오직 신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는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어떤 사실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작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한 몇 달 동안 뜨개질을 밤마다 해서 만약에 옷을 줬다라고 하면 그 옷 뭐 그냥 얼마 주고 살 수 있는 돈이지 살 수 있는 정도의 옷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선물이 얼마나 빛나고 그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배가 되지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을 보세요. 빛과 열과 에너지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거기에다가 뭐 뭘 공급한 게 없잖아요. 네? 뭐 나무를 갖다 준 적도 없고 무슨 석유를 거기다가 공급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태양은 빛을 비추지 않은 적이 없고 열을 내지 않은 적이 없고 시종일관 동일한 방식대로 작동되면서 지구상에다가 열기를 그리고 에너지를 그리고 빛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인류의 존재 시작부터 존재 과정 안에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큰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신자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거 내 수고나 혹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만이 알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요 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사에서 언급했던 시편 기자가 10절 이하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이 구속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회중들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죠. 왜 애굽의 장자를 치셔야만 했습니까? 모든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유가 되겠지만 그를 뒤따르는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여기 가르다라는 이 말 문자적으로는요 자르다는 뜻입니다. 바다를 마치 여러 조각으로 잘라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창조사역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구원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또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애굽의 종살이라는 상태는 죄에 억눌려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억눌려 살아만 되었는가? 제가 우리 교회 가신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제7일째 뭘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쉬는 건데, 우리 쉴 수 있나요?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놀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안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주와 구속주는 다르지 않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하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신은 어떤 존재라 해야 됩니까? 첫째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드신 것들을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섭리할 수 있는 존재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 해야 되고 인간의 상황을 불쌍히 일 수 있는 존재라야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조건만 빠져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주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줄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구속주시오, 자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오, 그 다음에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특별히 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늘 물론 그 유아 세례가 있긴 하지만 고린도서 10장에서 홍해 도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걷는 것을 가리켜 일종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세례를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0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사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죄의 종으로 붙잡아 두는 이 죄의 세력을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불평과 원망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남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면 그 모든 불평과 원망거리를 불식시킬 만한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누가 있으며 바울처럼 박해와 핍박을 겪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처럼 기쁨을 많이 마른 사람은 없습니다. 도대체 그의 머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16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타나고 있지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리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여 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만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는 절대로 인간의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최악의 생존 조건을 갖춘 장소, 바로 그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은 지정의의 타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의 타락, 정서의 타락, 의지의 타락입니다. 이게 전인격적 타락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지성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잘 몰라요. 남이 다 아는 그 사람의 약점을 정작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뭔가 고민하러 갔다가 그 고민이 씨알도 맥히지 않는 그 어떤 자기 방어적 자세와 태도를 보여줄 때 우리는 인간의 타락의 실상을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도 속이지만요 자기에 대해서도 속습니다. 자기마저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언제 알게 되는가? 광야를 통과할 때 자신의 존재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는 분 계시죠? 저희 교인들 중에 계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의 끝이 어딘가? 물론 그런 마음 들지 않을 수 없겠지만 바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떠나보내고 또 저희 교회 안에 건강하셨던 어르신들이 힘이 빠지고 우리 안장노님 부인된 홍석희 선우님 요양원에 계시고 제가 그런 분들께 찾아뵈면 정말 마음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후편만을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쇠지고 없어지고 쇠락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인생은 여기저기 문어발처럼 연결시켜 놓은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서 끊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께만 고정해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자비와 궁휼을 의지하는 길 이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 이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화성교회 한 장로님이었던 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은퇴해서 지방에 살고 계세요. 총회에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식사도 대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갔습니다. 제가 이전에 몇 번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사모님이 계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하십시오. 본인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대요. 왜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습니까?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함께 지냈던 배우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남은 여생의 삶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가야 되죠. 뭐. 그런 광야를 우리 모두는 다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광야는 본래는 불신앙 때문에 들어간 곳이죠. 열 하룻길밖에 안 되는 그 홍해길을 가면 갈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면 됐는가?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수련장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야를 통과하실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시편 136편에서 광야 생활을 단 한 절로 요약했지만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감사는요, 긍정적이거나 적극적 사고방식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낙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르게 하실 것인가,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고통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썼죠. 해 아래 본 슬픔 뭐 이런 거 많이 썼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 암에 걸렸지만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에 가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은 사랑과 반대편에 있는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다. 리차드 그린햄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에게 임하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랑 안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신뢰한 것들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신자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뢰한 것을 받아 누리는 과정이죠. 사도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 편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선생이고 많은 사람도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많은 사람이 붙잡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얻고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택한 백성이라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얻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얻어야 되는 그 무엇을 얻어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러면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과정 가운데 보내신 것도 뭔가 뜻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왕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었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서 그 종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행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킴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불신앙의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한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자심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도 가시면서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좀 지루하였습니까? 아니면 감동이 있었습니까? 같은 단어를 계속 26번 반복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지루하게 그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시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단조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이 후렴구는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후렴구입니다.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나의 경건, 의와 인내와 나의 어떤 권덕과 나의 어떤 무엇에 전혀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 그분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만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다가 분투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댈 것은 뭐밖에 없는가? 그분의 인자함밖에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거기밖에 달려갈 곳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지식은 사변적 지식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교리문답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아무리 말을 하셔도 정말로 감사의 마음이 없고 정말로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사변적 지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의 꽃은 송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사고 같은 거 들어보시면 쌍투스 하면서 막 그분이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막 찬송하지, 그죠? 그게 바로 송영이에요.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구원의 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죠. 그죠? 그게 12장 1절 2절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11장 33절부터 36절은 뭐냐면 기쁘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성령이 나타나죠. 그죠? 성령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헌신하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솟아나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했던 시편 기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 지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찬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하는 무리의 대열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 사람 자신이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 부르기 할 건데 시편 찬송 부르기 할 때 앞에 나와서 찬송은 부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에 대한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늘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는요, 감사의 시도 있지만 어떤 시도 있죠? 탄식의 시도 있습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도 있어요. 때로는 저런 사람 좀 하나님께서 손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저주 시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감사와 탄식은 신자가 나타낼 수 있는 스펙트럼의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 다음에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바로 찬송이 나타나요. 이처럼 감사와 탄식은 결코 멀지 않아요. 빛의 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까워질 수 있죠? 감사와 탄식이 양극단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신자가 슬퍼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다가 금방 감사로 옮겨 탈 수 있어요. 레오폴드 사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시는 인생 드라마의 마지막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많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불평, 원망, 탄식이 많아요. 뭘 말하면 뭘 이렇게 하여튼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해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져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남들이 겪지 않는 일반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특별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면 어떻게 힘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서 늘 감사의 말을 주고받는, 그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광대한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좋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늘 드러내는 충족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현성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의를 저희가 맞이해서 함께 시편 136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섭리의 과정 안에서 신자가 찬송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숙지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의 영혼의 삶의 생존의 원리로 체득하고 이해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겪게 될 영광을 비교할 때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을 삼가하고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의 마음과 정서가 넘쳐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곤혹스러운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